20장 말씀은 어제 아침 읽었던 9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드리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가 얼마나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강권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8장 1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도 이 9장 말씀은 크게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9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가 보다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강조했던 것에 비해서 이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다.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면에서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도들이 다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실제 우리 모두의 죄를 속하는 제사로서의 한계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에 대해서 비해서 이 모든 제사들은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를 위해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실루엣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제도요 그런 제사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 그림자를 수십 겹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 수십 겹 쌓여진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있을 뿐이고 이 모든 구약의 제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한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제도의 불완전성을 지적한 한 가지로 구약 제사의 반복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완전하면 한 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제사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해마다 그 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던 한계를 설명하면서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해마다 반복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 제사가 불완전한 속죄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도 온전한 실체로서의 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드렸던 그 제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근본 정신이었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것을 더 원하셨고 그 순종과 신앙과 회개의 표시와 응답으로 그런 제사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순종과 믿음과 헌신과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인용했는데 시편 40편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40편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기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거절하고 그 율법 말씀의 근본 정신인 깊은 회개와 정결한 삶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울릴 법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의 실천이 없이 이런 제사만 반복되었을 때 그 제사가 무슨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비해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제사야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였으니까 완전하면 그 한 번은 제사로 끝이 날 터인데 부족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을 보아서 완전한 제사도 아니고 영원한 제사도 아니다.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와 정결한 삶과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치 못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제사의 효력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고 또 12절 말씀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이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임이 오직 한 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굳게 설 것을 가르치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양잡고 소잡아서 또 제사 드려야 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드러났던 많은 이단들의 가장 공통된 핵심 중 하나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외에 무엇인가를 자꾸 보태야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무슨 깨달음도 가져야 된다 등등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우리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한 대속의 제사이고 영원한 대속의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정돈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이하 말씀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날까지 굳세게 견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없는 길을 새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실천적인 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23절 말씀 이하에 보신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살면서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의 작은 배처럼 요동치면서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의 사람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는 두 번째로 고민하는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했습니다. 핍박이 많고 어려움 많은 시기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던지 32절에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된다 말씀하시고 33절에는 비방과 환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고 34절 말씀에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들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로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쉼없이 태풍처럼 몰아칠 때였지만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권면해 주는 말씀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이 당시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극심할 때에는 너무 노출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모임을 멈추고 각자의 집에서 조용하게 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거센 핍박의 바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면 어떠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38절 말씀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정면으로 맞서서 돌파해 나갈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도리를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몸으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더 믿음의 열심을 더 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잘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일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